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정말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죠. 누구로부터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적도 없고 교회에서 어떤 악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 정말 그 정도로 이 가슴이 사모할 정도로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거죠. 비록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그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불신했던 대적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는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내게는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넘치는 그 위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하나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전해지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그의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바울이 썼던 이 일명 눈물의 편지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책망하는 바울의 글이 실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꼭 이 이야기는 전해줘야겠다 하고서 딱 이걸 얘기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내가 그거 괜히 얘기했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저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거 내가 편지 괜히 보낸 거 아닌가? 괜히 저 편지 때문에 성도들이 더 큰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내가 편지 보내지 말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염려가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 현재 그가 지금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곳의 상황도 여의치 않은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지금 이게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현재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로 인해서 자꾸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마게도냐의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때마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던 디도가 도착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디도가 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위로는 이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써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고, 이제 7절부터 디도가 어떤 내용을 이제 전해주는지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왔던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의 가르침을 반박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줬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의 신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들게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전에 내가 그 편지 보낼 때 내가 그 편지 괜히 써서 보냈나? 내가 너무 좀 심한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아픈데다가 내가 소금 뿌린 꼴 되는 거 아닐까? 이 사람들이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닌가? 나를 더 미워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디도가 오히려 와서 그 편지를 통해서 상황이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마음에 묵어있던 이 염려가 깨끗이 지금 씻어지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쓴 눈물로 편지를 보낸 것을 처음에는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편지를 보내놓고도 이거 괜히 썼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통해서 근신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그가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 근심 뒤에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9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내 편지로 인해서 근심하게 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까닭에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이 그 내용인 거죠. 바울이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사랑으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한 내용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정말 교회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웃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 교회 때문에 한참 근심하고 있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지금 너무 기쁜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1절에 나오죠.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10절 후반절을 보면 세상의 욕심을 따라 하는 또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두 가지 근심이죠. 이 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건데.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버려야 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근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근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근심이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시간을 뒤돌아봐도 우리의 삶에 후회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근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을 때 분명한 이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11절 말씀이 좀 깁니다만 여기에 이익이 다 적혀 있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었으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며 이 근심을 통해서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있는 거죠. 어쩔 때는 막 화도 나고 어쩔 때는 좀 좌절도 되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이렇게 꼭 유별나게 해야겠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울까? 이 감정이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기복이. 근데 그러한 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주는 근심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또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정말 근심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정말로 진지하게 근심하며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의 실존적인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